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편의점 다들 들으셨죠?
아, 네. 저도 커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매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고 다루기 까다로운 자산이 뭘까요?
글쎄요. 뭐 계산대 옆에 있는 전자담배 기기나 고급 양주 같은 거 아닐까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냉장 진열대 위에 놓인 신선한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하나하나에 매달려 있는 보이지 않는 타이머. 그게 제일 무서운 자산입니다.
아, 유통기한 타이머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타이머가 절대 멈추지 않게 하려고 매일 새벽 벌어지는 거대한 물류 전쟁터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아, 흥미롭네요.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3,6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움직이는 BGF 로지스와 편의점 물류 산업, 그리고 그 숫자를 통제하는 회계 직무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소스는 최신 기업 분석 보고서, 재무 데이터, 그리고 2026년 상반기의 주요 산업 이슈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 편리함 뒤에는 늘 엄청나게 살벌한 숫자의 세계가 숨어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물류라고 하면 그냥 A에서 B로 물건을 옮기는 일반 택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편의점 물류, 특히 이 BGF 로지스가 다루는 시장은 아예 그 궤가 다릅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이 척박한 환경에서 수익을 내는지, 왜 갑자기 로봇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지 들여다보면요.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이 보일 겁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3PL이라는 단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3자 물류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3PL.
기업이 직접 배달 안 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다 맡긴다는 건데 이게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한 화두가 된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엄청난 확장성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요. 물류 업무를 이 3PL 기업에 맡기는 비중이 거의 90% 안팎이거든요.
90%요? 거의 다 맡기네요.
그렇죠. 물류는 철저하게 전문가한테 넘기고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겠다 이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 이 외주화 비중이 3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33%면 아직 한참 남았네요.
네, 뒤집어 생각하면 기존의 좀 비효율적인 자체 물류를 포기하고 전문업체로 넘어올 거대한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밭이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아까 제가 샌드위치 타이머 얘기도 했지만 이 편의점 물류라는 게 일반 택배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극악무도한가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냥 약간 작은 트럭에 물건 실어서 편의점 앞에 내려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 택배는 사실 소비자가 뭐 하루 이틀 늦게 받아도 당장 큰일이 나진 않잖아요. 근데 편의점 물류는 이른바 JIT,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 시간 확정 배송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아, 정해진 시간에 딱 가야 하는.
네. 게다가 다품종, 소량, 다빈도라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까지 붙죠. BGF 로지스가 담당하는 CU 편의점을 예로 들면 수도권 기준으로 하루에 무려 3번씩 신선식품이 입고됩니다.
와, 하루에 3번이요? 아니, 이거 상상해보니까 약간 자동차 경주 포뮬러1이 있잖아요. 거기서 피트스톱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자동차는 24시간 내내 계속 달려야 하는데 물류트럭이 하루 3번씩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낡은 타이어 빼고 새 타이어 끼우듯 샌드위치 채워놓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딱 피트스톱이죠?
여기서 막 트럭이 차 막혀서 단 10분만 늦어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10분 지연이 매장에서는 연쇄적인 재앙을 불러옵니다. 편의점은 뒤에 물건 쌓아둘 창고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아, 하긴 매장 자체가 좁으니까요.
네, 트럭이 늦어서 출근길 직장인이 찾는 샌드위치가 진열대에 없다. 그러면 고객이 그냥 아쉽네 하고 내일 올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길 건너편 경쟁사 편의점으로 가버립니다.
아, 점주 입장에서는 진짜 피눈물 나겠네요.
그렇죠. 즉각적인 매출 손실이고 본사에 대한 엄청난 항의로 이어집니다. 트럭 한 대가 늦으면 프랜차이즈 전체 신뢰도에 금이 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잖아요. 일할 젊은 사람들이 증발하고 있는데 이런 초정밀 피트스톱을 할 배송기사나 센터 직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진짜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 요즘 퀵커머스 업체들이 30분 배송한다고 배달 인력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배달비도 엄청 올랐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입니다. 인력난의 고임금, 거기다 초정밀 배송까지. 이 모순된 과제를 안고 싸우는 척박한 전쟁터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기업들이 어떻게 나뉘고 있죠? 숫자로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동일하게 자기 모회사 물량만 전담하는 이른바 캡티브 물류 모델을 가진 두 경쟁사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시외 물류를 맡은 BGF 로지스를 보면요. 2025년 기준 매출액 3,630억 원에 영업이익률 4.94%를 기록했습니다.
오, 흑자를 제대로 냈네요.
네, 놀라운 건 영업이익이 2023년에 30억 원대였는데 2025년에 179억 원대로 불과 2년 만에 거의 6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주 탄탄하죠.
와, 6배요. 대박이네요.
반면에 GS25 물류를 담당하는 GS 네트워크는 같은 2025년에 매출이 6천억 원대로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적자로 돌아섰어요. 2026년 1분기 모회사 실적 발표에서도 자회사 부진이 언급됐던 도였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아하실 텐데 보통 물류나 유통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시장 아닌가요? 매출이 6천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큰 회사가 왜 적자를 보죠?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대형 택배라면 그게 상식이죠. 물건을 더 많이 넓게 나를수록 트럭 한 대당 떨어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많이 실어 나르는 게 장땡 아닌가요?
근데 편의점 물류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편의점 점포 수가 늘어난다는 건 트럭에 물건 꽉 채워서 큰 마트에 한 번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아, 쪼개서 내려야 하니까요.
네. 엄청 좁은 골목길을 누비면서 100개, 200개 점포에 아주 조금씩 여러 번 차를 세우고 물건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배송 동선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 물류센터에서 수만 개 점포별로 낮게 분류하는 노동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아, 덩치가 커질수록 오히려 비용 통제가 안 되면 독이 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생사를 가르는 핵심 단어가 바로 원가 통제력입니다.
원가를 현미경처럼 관리해야 하는 거네요.
네. 편의점 물류 영업 비용 구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게 전체 비용의 80% 이상이 딱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어떤 거죠?
센터 내부에서 상품 골라내는 피킹 인력한테 주는 인력 용역료. 그리고 그 물건 싣고 하루 세 번씩 도는 배송기사들에게 주는 배송 용역료입니다. BGF 로직스가 엄청난 흑자를 낸 비결은 매출을 무리하게 뻥튀기 한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변동비 덩어리를 꽉 눌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매출이 7, 8% 늘면 당연히 인건비랑 배송비도 같이 올라갈 텐데 그걸 무슨 수로 억제해요?
재무 데이터를 보면 BGF 로직스는 2024년이랑 2025년에 매출 성장률을 7에서 8%대로 유지했거든요. 근데 비용 증가율은 5%대로 묶어버렸습니다.
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람을 덜 쓴 건가요?
단순히 사람을 줄인 게 아니라 배송 트럭의 라우팅 알고리즘, 즉 경로 설정을 완전히 최적화해서 기름값과 시간을 줄이고요. 센터 내 작업자 동선도 최소화해서 극도의 효율을 짜는 겁니다.
와, 10원 단위로 쥐어짠 거네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증가폭을 낮춰서 그 차액을 다 이익으로 만든 거군요.
반면 적자를 낸 경쟁사는 덩치가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치솟는 그 80%의 인건비, 운송비 청구소를 막지 못해서 이익을 다 갉아먹힌 거죠.
진짜 얇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맞춰놓은 수익성 균형에 최근에 완전 대형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에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거시환경 변수가 터진 거죠. 아무리 내부에서 동선 줄이고 효율 짜내도 2026년 봄에 발생한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사태가 덮치면 진짜 치명상을 입습니다.
아, 내파업. 우리 심층 분석에서는 그 노사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시각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기업 손익을 가르는 재무적 팩트랑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합의 결과가 비용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지난 4월 30일에 타결된 단체 합의 핵심이 운송료 8% 인상과 유급 휴가 보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이 7%라는 숫자의 무게를 아셔야 합니다.
7%면 꽤 큰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지난 3년간 운송료 인상률이 0.6%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7%가 뛴 겁니다.
아까 BGF 로지스 영업이익률이 4.9%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회사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인력, 배송비에서 갑자기 7%가 올라버리면 그동안 피땀 흘려서 5%대로 묶어둔 방어선이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적자로 굴러떨어질 위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눈앞이 깜깜하겠네요.
맞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간신히 균형 잡고 있었는데 얼음판이 통째로 깨져버린 격이니까요. 이런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BGF 로지스가 꺼내든 거대한 반격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물리적 AI, 피지컬 AI와 완전 자동화로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물리적 AI요? AI라고 하면 보통 우리 챗 GPT처럼 컴퓨터 안에서 글 써주고 그림 그려주는 거 생각하는데 물류센터에 AI가 결합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거대한 로봇 청소기 같은 게 막 돌아다니나요?
하하,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죠. 단순히 기계가 사람 대신 물건 나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 AI는 소프트웨어의 지능이 로봇 같은 하드웨어랑 결합해서 아예 스스로 판단하고 물리적 세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오, 스스로 판단한다고요? 어떻게 타겟팅을 하죠?
예를 들어, 내일 부산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AI가 우산이랑 따뜻한 캔커피 주문이 폭증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합니다.
미리요? 주문이 들어오기도 전에요?
네. 그리고 로봇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수만 개 선반 중에 그 상품들이 담긴 선반을 배송 트럭이 오기 쉬운 출고장 바로 앞쪽으로 밤새 알아서 이동시켜 놓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원래는 사람이 카트 끌고 그 넓은 창고 돌아다니면서 물건 주워 담았을 텐데.
그렇죠. 이제는 상품이 알아서 사람 앞이나 트럭 앞으로 찾아오는 셔틀 기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시스템이 미래를 예측해서 공간까지 재배치하다니. 이걸 위해서 BGF가 돈을 엄청나게 썼다면서요.
네.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 무려 2,200억 원을 투입해서 2026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신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SFA라는 종합장비 업체에 500억 원 규모 자동화 프로젝트를 맡겨서 그 로봇 시스템을 꽉꽉 채워 넣고 있죠.
아니, 잠깐만요. 2,200억 원이라 아까 이익 지어짜서 간신히 1,700억 원대 흑자 낸다면서요. 근데 2,200억을 태운다는 건 사실상 회사 명운을 건 도박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걸 재무적으로 비유해보면 건물주가 매년 지 맘대로 올리는 비싼 월세 감당하기 불안하니까 아예 은행에서 수천억 대출받아서 내 집, 아니 거대한 철옹상을 지어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아, 그 비유가 기업 재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OPEX, 즉 운영비를 CAPEX, 자본적 지출로 전환하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OPEX를 CAPEX로요?
네. 외부 파업이나 거시경제 때문에 언제 폭등할지 모르는 그 통제 불가능한 변동비, 즉 인건비랑 운송비를 회사가 스스로 딱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계 설비의 고정비, 감가상각비로 아예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요. 2,200억 원을 들여서 로봇 철용성 짓는 건 멋있는데 이게 진짜로 돈이 남는 장사인지 누군가는 치열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아무리 로봇이 인건비 줄여준다고 해도 그 수천억짜리 기계가 매년 낡아가면서 떨어지는 감가상각비가 기존 인건비보다 커지면 완전 헛수고잖아요. 이 무서운 방정식의 답을 도대체 회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내고 있는 겁니까?
아,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심층 분석의 가장 깊숙하고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리스크 한가운데서 회사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숨은 지휘자들, 바로 회계팀입니다.
회계팀이요? 솔직히 회계팀이라고 하면 약간 다른 부서들 영수증 모아오면 풀칠하고 세금 계산서 끊고 조용히 엑셀로 월말 결산 맞추는 분들 아니에요? 물류 자동화나 생존 전략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BGF 로지스 회계팀은 절대 그런 단순한 기록원 수준에 머물면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이분들은 전체 비용의 80%가 넘는 수백억 원의 인건비, 배송비 데이터가 매일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최전방 수비수들입니다.
아, 완전 실시간으로요?
네, 당장 생각해보세요. 아까 4월에 운송료가 7% 올랐다고 했죠. 이 회계팀이 그냥 아, 이번 달 비용 올랐네 하고 장부에 예쁘게 적기만 할까요?
듣고 보니까 아니겠네요. 비용 오르면 영업이익 박살나니까 회계팀에서 당장 비상벨을 울리겠군요.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현장 운영팀의 데이터를 들이미는 거죠. 현재 A노선이랑 B노선 따로 운영하면 7% 인상분 때문에 다음 달부터 무조건 적자납니다. 두 노선 오후 2시 배송으로 통폐합하세요. 이렇게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제합니다.
와, 파워가 엄청나네요.
게다가 외부 운송사들과 협상 테이블에도 직접 앉아서 원가를 조율해야 하고요.
그럼 하반기에 그 2,200억짜리 부산 자동화센터 열리면 회계팀 머리는 더 터지겠네요. 기계값은 깎여나가고 인건비는 줄어들 텐데요.
바로 그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마법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회계팀 핵심 미션입니다. 기계 도입으로 막 치솟는 감가상각비 곡선이랑 인력 감축으로 떨어지는 인건비 곡선이 싹 교차하면서 드디어 수익이 극대화되는 시점, 이른바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아, 크로스오버 포인트요?
네, 이걸 하려면 KIFRS 같은 국제 회계 기준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방대한 물류 데이터가 모이는 ERP 시스템 구조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하죠.
제가 듣기로 BGF그룹 5가지 핵심 가치가 열정,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계팀한테 요구되는 덕목은 진짜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돈을 다루니까 정직은 기본일 텐데 학습이라는 가치는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로봇과 AI가 창고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회계다 다루는 데이터 형태가 아예 바뀝니다. 예전처럼 종이장부나 단순한 엑셀로는 초당 쏟아지는 로봇 동선 데이터나 원가 변동을 절대 못 따라가요.
아, 하긴 엑셀로는 택도 없겠네요.
그래서 회계팀은 새로운 AI 기반 재무 분석 툴을 끊임없이 학습해야 합니다. 또 현장의 로봇 엔지니어, 배송기사, 그리고 외부 감사인 사이에서 숫자를 무기로 끊임없이 조율해내는 고도의 소통 능력도 필수고요.
와,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회계 직무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다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꼭 물류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어떤 산업이든 적용되는 통찰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 눈앞의 일만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비용과 수익 데이터를 손에 쥐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전략을 짜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숫자의 맥락을 읽지 못하는 기업은 7% 파도에도 그냥 휩쓸려 침몰하지만 숫자를 완벽히 통제하는 기업은 2,200억 원짜리 파도를 스스로 만들어서 타고 넘어가니까요.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일 먹는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에서 출발해서 정말 깊은 비즈니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거대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한국의 쌈피의 시장부터 하루 세 번 피트스톱을 해야 하는 극한의 물류 환경, 그리고 경쟁사가 적자에 허덕일 때 비용을 10원 단위로 통제해서 흑자를 낸 BGF 로지스의 생존기.
네, 대단한 여정이었죠. 또 2020년 운송료 7% 인상이라는 펀치를 맞고 2,200억 원을 물리적 AI에 베팅한 그 대담한 반격과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계산하며 방향타를 쥐고 있는 회계팀의 진짜 역할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산업의 겉모습은 달라도 결국 비즈니스를 움직이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척박한 물류시장의 승리 비결이 인건비와 운송비, 즉 인간의 노동과 땀방울을 얼마나 정밀하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살펴봤잖아요.
네, 비용 통제가 핵심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2026년 하반기 부산 물류센터가 완전 가동되고 정말로 물리적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는 여전히 그 예측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노하우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기계의 효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쥐어짜내는 알고리즘에 있을까요? 오랫동안 사람을 향해 있던 이 비즈니스의 화살표가 앞으로 어디에 꽂히게 될지, 여러분의 내일 출근길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